밀레니얼의 시사친구 듣동라 2월 8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상주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의 재택근무 방침이 강화된 터라 각자 집에서 이슈 브리핑 형태로 방송을 전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음질이 좋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정리해드릴 이슈는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논란 뉴스입니다. 속보들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뉴스를 아직 잘 못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간단히 10분 안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는데요. 요 며칠 많은 분들이 아, 판사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어떤 경우에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지?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궁금증들을 안고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한번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다들 사법농단 사건을 기억하시죠? 박근혜 전 정부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서 사법권을 이용해 특정 재판들에 개입하거나 재판을 두고 정부와 거래하려 했다는 게 사법농단 사건의 골자잖아요. 이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법관 탄핵 논의는 국회에서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100여 명의 의견을 모아서 박근혜 정부 때 벌어졌던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 2명의 탄핵을 제안하면서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번 달 28일 퇴직을 하는데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가 명예롭게 퇴직하도록 두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다라는 논리였죠. 이후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둘 중 혐의가 더 위중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탄핵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법관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즉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국무총리, 법관, 검사 등 이 고위공직자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니까요. 3분의 1을 채우려면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겠죠. 이렇게 발의된 탄핵안은요.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넘는 의원, 즉 300명 중 151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서 마지막 단계인 헌법재판소로 가게 됩니다. 헌재에서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탄핵 사유가 정당한지, 파면할 정도로 직무집행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최종 결정됩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이 돼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법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건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지만 앞서 두 건은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결이 됐거든요. 그럼 또 하나 짚고 넘어가 볼까요? 판사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네,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1항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요. 따져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시민에 의해 선출되지만 법관인 판사는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는 법관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해요. 미국이나 일본 역시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입법부가 법관의 탄핵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지는 않고요. 아무튼 탄핵 대상이 된 임 부장판사의 혐의는 이러했어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에서 뭘 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 논란에 대해서 가토 타스야 전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은 한 언론사의 기명 칼럼을 인용해서 칼럼을 씁니다. 그런데 이 칼럼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요. 임 부장판사는 바로 이 재판에서 박근혜 전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을 보면요.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있을 때 가토 전 지국장 사건 1심 재판장이던 판사에게 그가 읽을 판결문을 첨삭한 이메일을 보냈어요. 참고로 가토 전 지국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임 부장판사는 메일을 보내서 1심 재판장이 읽을 판결문에 가토 전 지국장 기사가 허위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해달라. 그리고 명예를 훼손한 건 입증이 됐지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라는 취지로 설명을 해달라라는 주문을 합니다. 당시 정부에 유리하도록 문구를 수정하라는 것이었죠.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재판 개입 요구를 받고 이를 일선 재판장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임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이 재판을 받고 있고요.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작년 2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엥? 무죄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 왜 탄핵안이 통과된 거지?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심 판결문을 들여다보면요. 임 부장판사에 대해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재판에 개입한 것은 인정한 것이죠. 다만 해당 행위가 형사수석 부장판사였던 임 부장판사의 직권에는 속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는 위헌적이지만 이 행위가 임 부장판사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직무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게 얼핏 이해가 잘 안 가실 순 있는데 직권남용죄 조항의 취지 자체를 봐야 해요. 이 조항의 취지 자체가 공무원이 공무원이라는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직권과 관계없는 권한 남용은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심은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것이 임 부장판사의 직권과는 관계없는 권한이라고 본 것이고요. 그것이 설사 위헌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요. 아무튼 1심이 무죄임에도 위헌적 행위라고 언급한 이 판결문의 내용이 근거가 돼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된 것이고요.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이 남았습니다. 물론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사법부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임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는 건 현 정권의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옵니다. 임 부장판사 측도 1심 판결문에도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만 있을 뿐 임 부장판사의 발언은 의견 제시나 조언에 불과하고 재판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가 됐다.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1만여 쪽에 달하는 사건 증거와 쌍방의 주장도 검토되지 않았다면서 이 탄핵소추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하고 있고요. 또 임 부장판사는 이미 28일 퇴직하기로 돼 있고 이전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확률도 적다. 퇴직한 다음에 탄핵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주장도 있어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헌재가 판단하는데 3개월이 걸리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임 부장판사가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관예우를 누리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5년간 변호사 등록이나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일부 제한된다는 거죠. 향후 다른 공직자들에게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걸 선례를 통해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탄핵의 의미가 없진 않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인 4일 오전에 임부장 판사가 공개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앞서 한 언론에서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부장 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낸 사표를 국회에서 지금 법관 탄핵이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반려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김 대법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러자 임부장 판사가 당시 김 대법원장과 나눈 녹취 파일을 공개한 겁니다. 녹취에는 김 대법원장이 사직서를 내려온 임 부장판사에게 정치권에서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 논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내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이러면서 난색을 표하고 사표를 받아주지 않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앞선 주장을 번복하고 바로 사과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요. 임부장 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140여 명도 성명을 내서 임부장 판사 탄핵하기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부터 추진해야 한다라고 또 주장을 했고요. 시민단체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회의 탄핵 논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대법원장의 사표 수리가 그 자체로 부적절한 대응일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 논쟁에 현직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국면은 다소 복잡해졌는데요. 한동안 이를 두고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과연 임성근 부장판사의 무죄를 선고한 1심이 언급한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공지사항 듣고요. 김효은 기자가 이어서 2월 1일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소식을 10분 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똥나의 성장을 위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셨죠?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정기 후원과 에피소드별 후원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smarter@중앙.co.kr로 받고 있어요.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플로에서는 오리지널 콘텐츠 K-POP으로 읽는 MG 유니버스를 연재하고 있으니까 플로에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듣똥라 유튜브도 구독하고 계시죠? 듣똥라 유튜브에서는 올해부터 2030의 2030이라는 키워드로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는 산업과 기술 이야기들을 할 계획이에요. 바로 내일 저와 이영 기자가 출연해서 애플커와 모빌리티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새 영상도 올라갑니다. 듣똥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효은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 홍상지 기자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요 며칠 저희 회사가 그 재택근무 방침이 강화된 상태라서요. 원래 인터뷰 콘텐츠가 잡혀 있었는데 이거를 미루고 재택을 하면서 이슈 브리핑 방송을 만들게 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는 중이라 음질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 저는 오늘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를 10분 만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할게요. 지난 2월 1일이었죠. 미얀마의 실권자이자 그리고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던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구금 중이다 라는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윈민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고위 인사들도 함께 구금이 됐다라는 소식이 이어졌어요. 워낙 정치적으로 부침이 많았던 나라라서 전 세계 외신이 이를 긴급 속보로 타전을 했습니다. 아마 놀라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아웅산 수치의 구금 속보에 이어서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군 TV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선거 부정에 대응해서 구금 조치를 실행했다.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그동안의 권력은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 사령관에게 이양됐다. 다시 말해서 군사 쿠데타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미얀마는 벌써 세 번째 군사 쿠데타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사태 직후에 화제를 모은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여성이 그 쿠데타가 일어났던 그 시각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 사실을 모른 채 에어로빅 연습을 하는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쿠데타 차량으로 보이는 장갑차와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그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것이죠. 우연히요. 이 영상은 그 SNS를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 시민들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켰을까요? 미얀마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미얀마의 역사를 짚어봐야 되는데요. 제가 10분 안에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정말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미얀마는 듣동러 여러분 중에서도 가보신 분이 계시겠지만요.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 대륙 사이의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나라입니다. 위로는 중국이 있고 또 여행지로 익숙한 태국이나 라오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죠. 미얀마는 이제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였는데요. 그런데 1920년대에 들어와서 미얀마에서도 영국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이 벌어지는데요. 당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미얀마의 독립 영웅이자 아웅산 수치의 아버지인 아웅산 장군이었습니다. 후에 아웅산 장군은 정적에 의해 암살이 되는데요. 그의 딸이었던 아웅산 수치는 이제 미얀마를 떠나서 인도와 영국에서 거주를 하게 되죠. 미얀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게 이제 1948년이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한 이후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겪었잖아요. 미얀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1962년에 미얀마 군부가 첫 번째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길고 긴 군부 독재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웅산 수치가 등장했던 것은 1988년입니다. 군부 독재가 시작된 지 한 20여 년이 지난 1988년에 이 오랜 군부 통치의 실망감을 느꼈던 시민들이 군사정부를 반대하는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여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해외에 머물고 있었던 아웅산 수치가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서 본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민주화 시위의 물결을 지켜보면서 드디어 시민 앞으로 나서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아웅산 수치는 내가 아웅산 장군의 딸로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다 라면서 그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독재 정권이 물러나게 됐지만 참 안타깝게도 신군부가 바로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시 군사 독재가 이어지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군사 쿠데타인데요. 민주화 세력의 지도자였던 아웅산 수치는 신군부에 의해서 가택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군부 세력에 굉장한 위협이 되는 인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가둬둔 것이죠. 그러니까 구금과 또 석방을 계속 반복하다가 거의 한 15년 정도를 이 구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구금 생활하는 도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이렇게 또 군부 독재가 이어지다가 2007년에 전국적인 반정부 투쟁이 다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얀마 군부는 후퇴하는 태도를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제 국제적인 압력까지 더해지면서 2011년에 군정에서 명목상의 민간정부로 어느 정도 권력을 민간에 이양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아웅산 수치는 석방이 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민주주의 민족 동맹 NLD 정당을 이끌면서 정치인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서 문민정부 1기 시대를 열어젖히죠. 그리고 작년 11월에 이제 또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는 선출직 의석의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더 큰 승리를 이끌게 되는데요. 반면에 군부의 정당인 연방단결발전당은 2015년 총선 때보다 더 조조한 성적을 거두게 되죠. 이렇게 계속 선거에서 지니까 의회에서 군부의 영향력이 점점 더 줄게 되고요. 뭔가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지난 2월 1일이 바로 이제 미얀마 새 의회가 출범하는 날이었는데요. 그날 군부가 이제 세 번째 쿠데타를 감행하게 된 것이죠. 이미 이제 많은 전문가나 외신에서는 이 쿠데타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었다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애초에 이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군부와 이중 권력 체제를 형성했고 군부의 영향력이 계속 살아있는 한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과거에 정권을 장악했던 군부가 완전히 청산된 게 아니라 여전히 주요 권력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인데요. 특히나 이제 작년 11월 총선에서 크게 지고 나서 군부는 계속 그게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면서 계속 어떤 압박 강도를 높여왔었는데요. 군부는 부정선거를 쿠데타의 주요 이유로 들지만은 쿠데타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선거 전부터 제기가 되었던 것이고요. 실제로는 군부가 잠시 나눠줬던 권력을 되찾기 위한 조처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군부와 위험하게 권력 공유를 해온 것 자체가, 이런 구조 자체가 사태의 화근이 되었다라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제사회에서 아웅산 수치에 대한 리더십에도 물음표를 제기해 왔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으로 2017년에 있었던 소수민족 로힝야족의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얀마 군이 이 소수민족을 대규모 탄압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수천 명을 학살하고 그로 인해서 7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수치는 이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또 군부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었죠. 그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열렸던 로힝야 집단학살 재판에 참석을 해서 군부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국제사회에 큰 비판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곳에서 인권상을 수상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박탈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웅산 수치 입장에서는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는 군부와 공존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한계로 지적이 되어 오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해 11월 그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재집권에 성공을 했지만 결국 뭐 석 달 만에 다시 군부에 의해서 구금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현재 그 정권을 장악한 그 총사령관 민 아웅 훌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로힝야족의 학살 사건 책임자로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뭐 하지만 미얀마 국민들은 여전히 아웅산 수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웅산 수치를 석방하고 그리고 그 군사 쿠데타를 반대하는 그런 불복종 시민 운동이 지금 점차 번지고 있고 크게 번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제 이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새로운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똑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